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미사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이고 그 요한복음에만 전해지는 그 요한복음의 고유한 이야기가 되는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이 혼인잔치 이야기의 핵심은 뭐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기적이죠.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지자 예수님이 물을 술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복음서의 다른 기적들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기적들은 많은 경우에 아픈 사람들과 또 마귀 들린 사람들을 구해주고 치료해주는 그 이웃들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덜어주는 기적이죠. 또 기적의 규모로 볼 때 가장 커 보이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그 굶주리고 며칠 동안 굶주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궁핍함을 살피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카나의 혼인잔치는 좀 다르죠. 아파하거나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단지 놀고 먹고 하는 그 흥겨운 혼인잔치에서 그냥 술이 떨어졌을 뿐입니다. 술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마시다가 이렇게 더 흥을 돋굴 만큼의 술이 없다라는 거죠. 중간에 술이 떨어진 겁니다. 이 사건에서 그나마 안타까운 부분을 억지로 찾는다면 그 혼인잔치의 주관자인 어떤 친척 주인의 평판이 아,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죠.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술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좀 인색한 거 아니냐는 정도의 비판이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이 기적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기적을 베풀기 싫다는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가 억지로 시키는 모습처럼도 보입니다. 안 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종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성모님은 이것만 봐도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죠. 여튼 그렇게 보면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술을 만든 기적이 되는데 이 기적이 지금의 우리 신앙인에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포함한 모든 공생활을 전후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은 그 성격을 떠나서 그분의 존재성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잔치의 기적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존재성과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기적이 그것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잔치의 기적이 결국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예수님 최후의 최후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최후의 기적, 그리고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자연스럽게 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활 사건의 의미와 연결점이 없다라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술로 변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저 마술에 불과하고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술과 기적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마술에는 어떤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술로 변화시키는 요술, 마술을 부리는 주술사, 마술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주위 사람들이 취하거나 놀라는 정도가 전부겠죠. 하지만 기적에는 의미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물을 술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기적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이 증명이 되고 그 증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더욱 철저히 믿게 되죠. 카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이 내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 가운데 가장 핵심은 그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느님,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심을 하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렇다면 신의 그러한 행동,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따라야 되는가?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독서였던 고린도 1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됩니다.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되죠. 그래서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마음, 그러한 회개를 좀 더 일상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그 마음이 일정하기는 인간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매일 느끼게 되죠. 그 여정을, 그 어려운 여정을 일독서, 구약의 이사야 연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소방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내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소방맞은 여인,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처지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라는 고백이죠. 하지만 그런 버림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느님 백성은 또 용기를 내어서 하느님을 청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또 하고 하느님은 그 분노를 거두시면서 다시금 당신 백성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용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하느님 앞에서 솔직하게 겸손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신앙이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기가 사랑이 일정하기 힘든 우리 인간이 그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뚜기 같은 용기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 용기 속에서 함께 잘 이어나가야겠습니다.